같이 은혜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호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허나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허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을 본문으로 멈춤을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이클 타머스는 사업상 약속으로 아주 급하게 차를 몰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이라 교차로에 들어서자마자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지선에선 타머스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신호가 바뀌자마자 제일 먼저 손살같이 달려나가야지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겠다. 이 순간 타머스의 최대 관심사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깜빡이기 시작한 순간 교차로에 갑자기 시각장애인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내는 갓난아이를 업은 상태였습니다. 부부가 뭘 착각했는지 신호가 바뀌어 차들이 맹렬하게 달려 들어가는 순간에 교차로에 들어선 것입니다. 타머스는 순간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일 났다. 보나마나 신호가 바뀌어 달려드는 차들이 급정거하면서 브레이크를 밟느라 요란할 테고 차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에게 비키라고 소리를 치겠구나. 그런데 타머스가 염려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차가 일시에 멈춰 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안 못 보는 가족을 위해 교차로 일 때만 시간이 갑자기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부부에게 방향을 일러준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차에서도 오른쪽, 오른쪽이라고 외치는 소리들이 합창같이 이어집니다. 장애인 가족이 합창을 따라 인도 위에 올라서자 운전자들은 다 같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 가족을 위해 바쁜 시간에 길을 멈춰서고 그들을 응원했던 순간이 마이클 타머스가 기억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정말 빨리 변하는 초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은 은연중에 빠른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비행기도 인터넷도 핸드폰도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도 빨리 나와야 손님이 좋아합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이제는 음식을 전화나 앱으로 미리 주문해 놓고 기다리지 않고 바로 픽업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빨라지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오히려 너무 빠른 것을 추구하다가 정작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인생은 속도보다 올바른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많은 것을 얻고 성취하는 것보다 올바른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주한 우리 앞에 때로 장애물을 두어 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 삶이 어떤 삶의 요소로 인해 멈춰서게 된다면 우리 신앙의 방향이 올바른지 점검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구촌이라고 불리며 서로 연결되어 바쁘게 움직이다가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몇 개월간 거의 전 세계가 멈춤 사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이제 조금 다시 예전의 활동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나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번 여름이 지나면 다시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퍼지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허락된 멈춤이라는 시간과 또 혹시 앞으로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더 강력하고 긴 시간의 멈춤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시간들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줍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바쁜 사역의 일정 가운데 멈춰 서신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가볼리라는 지역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대가볼리 지역에서 행하신 사역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가버나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모여든 무리 중에는 회당장 야이로도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당시 회당이 있는 마을이나 도시에서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역 유지인 셈입니다. 그래서 명예와 권세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 회당장이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12살짜리 딸이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중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회당장은 딸의 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본문 23절에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많이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제발 자기 집에 와서 딸을 위해 한 번만 안수기도 해주실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이 급하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이때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큰 무리들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병은 당시 불경하다고 여겨지는 수치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난 12년 동안 유명하다는 의사들은 다 만나보고 좋다는 약도 다 먹어봤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의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바쁘게 걸어가시던 중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감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예수님이 멈춰서서 둘러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쁜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 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녀를 위해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한 권세가 있으신 우주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그런 주님이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사정을 물으십니다. 여인의 용기 있는 믿음을 들으시고는 축복해 주십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복과 은혜지만 위급한 상황에 처한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와중에 예수님이 바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조급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의 집에서 마중온 사람들이 달려와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큰 충격을 받은 회당장은 아마 길을 막아선 여인도 또 그 여인 때문에 바쁜 길을 멈춰 서신 예수님도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즉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의 멈춤은 그의 가정에 큰 불행을 가져온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신의 질병이나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던 길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멈춰서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멈추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해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멈춤을 통해 다가오는 복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멈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인생의 멈춤으로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멈춤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은 우리 삶에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바쁜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히 멈춰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알아야 할 더 소중한 것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바쁘게 가던 길을 멈추신 것도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무언가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신분은 아주 낮았습니다. 인구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게다가 병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혈루병 환자입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장장 12년 동안이나 수치스러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기대할 수조차 없고 자연히 사람들에게 격리되고 소외되어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여인 때문에 멈춰 서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멈춤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시는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대단한 과업이나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성취를 이룬 일보다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즉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급하고 위중한 일은 없다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구원자 주님은 아프고 힘든 나 하나를 위해 멈춰 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사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게 주님의 관심사인데 반해 현대인들은 주님과 정반대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보기에 또 자신을 과시하기에 유리한 거칠애에 치중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업적 위주의 삶과 사역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열매를 자랑하지만 막상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관심은 한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을 만져주고 치유하는 데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업적과 인정을 중시하는 삶으로는 이런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진정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깊이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멈춤의 순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만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됩니다. 그 명령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집약한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이렇게 큰 두 가지 원칙만 말씀해 주시고 알아서 하라고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웃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사랑은 개념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방금 인용한 구절들에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못 본 채 한다라는 말은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 본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도록 책임을 지워주시는 그 일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셨고 우리가 봤으며 또 그런 상황에 우리가 적절한 행동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할 우리 이웃의 범위는 어디일까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이웃은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내가 도울 수 있는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는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도 있고 나를 싫어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내 흉을 보는 사람의 나귀도 있습니다. 우리가 못 본 채 하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그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비록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곤궁한 지경에 들어가실지라도 그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선하심을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못 본 척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곁에 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9장 15절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성품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웃이 부주의하여 의복을 떨어뜨리고 갔을 때는 주워다가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원수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볼 때는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이웃의 낙이나 소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져서 그 짐 아래 깔려 있으면 그 이웃과 함께 속히 그 짐을 풀어 옮기고 짐승을 살려내야 합니다. NIV 성경은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Do not ignore it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엇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단순히 이웃의 소나 나귀가 길 잃은 상황을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보다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놓으신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음성을 못 들은 척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의 곤란한 상황을 못 본 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본 채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지금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멈춤도 경험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전 세계는 비대면 사회로 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다른 사람과의 접촉 없이도 살 수 있도록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가 되어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본문의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 삶에 붙여주신 소중한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영혼들의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주거나 도움을 주는 차원만이 아니라 진정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그 영혼들이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칫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소중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처럼 멈춰 서서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신 이웃들, 즉 가족, 친척, 교회 식구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정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멈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믿음을 강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상황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는 분명한 현실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5절, 36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미 딸은 죽었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니 도대체 무얼 믿으라는 말입니까? 아마 예수님의 말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는 혼돈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을 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상황 대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멈춰 서신 일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야이로에게 닥친 상황은 그가 바라는 상황이 아닙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병든 딸에게 손을 얹고 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데 손을 얹고 기도해 병이 낫기는커녕 아직 도착도 하기 전에 딸이 죽어버렸으니 야이로가 처한 상황은 그가 전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원치 않게 일이 진행이 되어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같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라는 길이 아니면 원망부터 나오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비참한 상황으로 우리의 삶이 전개가 되면 먼저 좌절하고 불평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 모든 것이 너를 대적하고 모든 꿈과 계획이 깨지고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주님의 물음에 언제든지 주님을 신뢰하겠다고 고백하는 게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두려움과 믿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즉 두려움과 믿음 이 두 단어는 서로 상반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없고 두려움이 있으면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즉 둘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주어진 상황을 보며 두려움 가운데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믿을 것인가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바다 위로 걸어오시자 그것을 본 베드로가 만약 주님이시면 자신을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청에 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물 위로 내려 몇 발자국을 걸었습니다. 그때 순간 눈에 파도가 들어오며 두려워지자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파도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파도의 크기가 얼마나 높은지 풍속이 얼마나 센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풍랑이 어떻든 바람이 어떻든 주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파도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보통 생각지 않은 곳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해도 절대로 그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홍해가 갈라졌다거나 여리고성 둘레를 몇 바퀴 돌자 성이 저절로 무너졌다라는 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소년이 돌멩이를 던져 거인 같은 장수를 쓰러뜨리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눈으로 보면 결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 하나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 한 번도 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장담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멈추심으로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 치료를 경험함으로 그녀의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또한 회당장 야이로도 결국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함으로 그의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멈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더 굳세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멈춤의 상황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멈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든 진정한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은 때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회당장 집에 도착했더니 이미 장례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본문 38절 39절에 그 광경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호나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호나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기 헌화함이라는 말은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회당장 딸의 죽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큰 소리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본문 40절입니다.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보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뭘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온들 죽음에는 반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내어 보내신 후 부모와 제자들 앞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곰 하고 외치십니다. 달리다곰은 아람어로 달리타, 소녀라는 뜻과 쿰, 일어나라의 합성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죽은 소녀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본문 41절 42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그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죽은 시신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소녀의 행동을 연결하는 단어는 곧입니다. 소녀는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소녀의 몸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지체되는 일이 있습니까? 얽히고 설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죽은 생명처럼 모든 게 끝나 보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는 모든 게 끝장나고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그런 상황이라도 예수님의 만지시면 곧 즉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도 주님이 능력으로 개입해 주셔서 만져주시면 곧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때로 허락하시는 멈춤의 상황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때로 허락하시는 멈춤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중도에서 멈춰서야 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를 멈추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의 멈춤 뒤에는 하나님의 복과 역사와 기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멈춤 상황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멈춤 상황에서 우리 믿음을 강화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인간의 노력과 생각대로 움직이는 대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멈춤의 사건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환경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오늘은 순풍이 불어도 내일은 폭풍우가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약속하신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지금의 멈춘 발걸음도 기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멈춤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더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